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율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율법사. 이 율법사라는 말은요, 율법을, 즉 법을 전문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제가 보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율법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대로 다 받았지만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연구했던 이 율법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을 때는 이 율법사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율법사들이 앉아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그것, 이것이 사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세세하게 알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요, 거절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정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비참한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이 가슴으로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박사들만 연구를 해서 그래서 깨달은 그 사람들만 성경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놓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대로 받으시려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범죄한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진멸하겠다 분노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의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했습니다.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아이쿠,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는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말씀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을 받으면은 10명 중이면 10명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율법사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좀 배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약화시켜버리죠. 또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가지 비유들이,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7인, 또 7나팔, 7대접 재앙들이 나오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말씀들 나옵니다. 이 재앙의 순서가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 사건 재앙들이요,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인 재앙 속에 7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겹치기도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난해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또 무슨 의미이고, 용도 나오고 짐승을 탄 여인도 나오고 그 손에 컵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 피와 같은 것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그 마음 속에 아주 통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뜻은 잘 몰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 무시무시한 짐승 그리고 용이란 것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고 그 어린 양을 믿고 있는 끝까지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멋진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어렵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야 이겼구나 이 어린 양이 이겼구나 이 환호가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그 속에서 충만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민만 늘어납니다. 두려움만 늘어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면서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성경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받으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경고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안심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야단을 칠 때요 화가 많이 나서 회초리를 들고 그럽니다. 너 또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회초리 빅댄 맞을 줄 알아. 그러면요 그럼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이가요 엄마 앞에서 겁을 떠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엄마가 그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능글능글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능글능글한 아들은요 엄마가 너 빼빼 때릴 거야 그러면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씀은 그리 하셔도 아마 열대쯤 때리고 말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겁만 주시는 거야. 어머니의 의도를요 전혀 읽지 못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읽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야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거 아니야 제 막내 아들과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 TV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TV를 보면 막내 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 아들은요 그 TV 속에서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칼에 의해서 찔러진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눈을 딱 가립니다. 눈을 가리면서 소파에 얼굴을 딱 쳐봤습니다. 그러면서 싫다는 거죠. 유난히 더 그게 심하게 합니다. 그럼 저는 옆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저거 가짜야. 안 죽었어. 진짜 찔린 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우들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더 주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을 가리면서 무서워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당연히 제 아들이죠. 저는 이미 능글능글한 율법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찔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율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게 되면 그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떨 때 읽어나가는 기쁨도 있고 어떨 때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독문 30번을 읽으셨는데요. 이 교독문 30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같이 읽으면 야 내가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율법사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찬송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성경 해석은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읽고 2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쁜 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죽을 듯이 때려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면 이놈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 강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야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주님, 힘들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이 느껴져서 읽어나가면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에 들어가는데요. 성경 통독을 이번에 참 많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셔서 찬송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성경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성경에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성경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문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세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예루살렘은요 해발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해발이 아니라 해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해저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0m에서 한 1200m 정도 이 높낮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여리고성으로 제가 가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데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달려가면은 그곳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는요,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려가는데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는 거 이거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항상 성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반열이 있는데요, 한 우두머리 제사장이 있고 리드가 있고 거기에 12명씩 제사장들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1년에 한 달, 한 달은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달은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낭독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한 달간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한 달 단위로 바뀌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다 성직자들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내려간다 이 말씀은요, 그 일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상 맞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은요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신만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똑같이 그 환자를 보고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요, 피투성이 되어 있고 온몸이 발가 벗겨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가는 대신에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33절 끝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을 가진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앙숙입니다. 서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고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그래도 피가 섞이지 않게 순결을 유지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피가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바라보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주 전인가 일본에 화산 폭발이 있었죠. 굉장히 크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지산도 폭발할 것이다, 지진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막 나오니까요,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제 일어나는 지진은 10 이상이 와야 된다, 속히 오라, 막 그런, 그래서 일본에 깔아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막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인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을 하고 있는 민족이 그 두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잘 됐다, 우리 무시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 그 유대인 옆에 두고 지켜보면서 치료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 개를 주면서 갔죠. 이 데나리온 두 개는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주인에게 주면서 잘 좀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들릴 테니까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 물으셨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간 것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알고 보면은 한 달간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과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예배의 행위들은 다 무엇입니까? 막상 사랑을 추구해야 될 그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들은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무관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냉담한 가슴 속에서 이 무관심이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냉혹한 이기주의, 이 속에 우리가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무관심이 제사장의 마음속에 있었고 레위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어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그곳에 계시는 어떤 분과 한번 식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WC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총회에서도 WCC 대책위원회가 세워져서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여러 이 기독교 관련 매체들이 WCC를 선전을 하고 막 그러면 항의 사안도 보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 지시하냐고, 왜 광고를 해주냐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 WCC는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가 WCC입니다. 그래서 각종 토속 종교들도 다 인정을 해주는 곳이 이 WCC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WCC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강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WCC는 민족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WCC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민족에 임하지 아니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은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이것이 전형적인 그 무관심이구나. 이것이 무관심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요, 진노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어찌 모른 척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반군에 의해서 교회가 방화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까?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왔고, 교회도 없어졌고, 아이들은 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이요,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옵니다. 이 데모대들이요, 교회 방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별로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곳이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것 보면서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내려오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롯이 부르짖었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면서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요, 그 모여든 남자들에게 성 놀이개감으로 밤새도록 가시고 놀라고 끌어내어서 자신의 남자를 알지 못하던 두 딸을요,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의 사위 될 두 사람은요, 장인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성을 불사를 거니까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은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그럼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던 사람들이 이 두 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정도였습니다. 롯의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멸망을 당하는 그 중에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억울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갑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너무 분해서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부르짖음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던 아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 피가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사회에 억울하게 자살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는 동안에 WCC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런 일들은요, 계속 자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해서 미국에서 21세 된 이 여대생이요, 차를 운전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한 남자가 갓난 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다가요, 이 아가씨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된 길을 접어들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아버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던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그냥 그 여대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도와주지 마라. 왜 도와주냐? 왜 관심을 가지냐? 그 여대생 차 안 태워졌으면 창창에 살아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도와주지 마라. 불쌍한 사람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그래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탄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한 마을에 아주 남루한 복장의 청년이, 이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적 외판하는 이 청년은요,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다니다가 굶주림과 더위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얼굴에 역력하게 보이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도저히 참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 동네, 이 메릴랜드 주의 입구에 있는 허름한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 집이 잘 살겠습니까? 허름한 집인데 그 소녀가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우유를 한 컵 대접을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제가 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기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이,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장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여성 환자를 보더니요, 급하게 최고의 기술을 가지는 이 의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그 환자를요 수술을 하고 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치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청구서를 받았는데,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무려 1만 달러가 넘는 청구 비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는요, 이 병원에 가면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1만 달러 이상 청구비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한숨만 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청구서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병원장이 한 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한 잔이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유 한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컵 한 잔 대접을 해도 결단코 네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사랑을 가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보고 계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선한 믿음의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